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중해에서 침몰한 난민선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6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지난 22일 전복된 난민선 인근 해역에서 23일 현재까지 162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사망자 중 상당수가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추가 사망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이집트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다 이집트 라시드 마을 해변에서 동북쪽으로 12해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복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당시 선박에 450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들은 최대 6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조된 인원은 163명으로 알려져 여전히 많은 수의 난민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선박에 탑승한 난민들은 대부분 이집트와 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국적자들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평양뿐 아니라 중국은 물론 일정 정도는 러시아의 이해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계획에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리아노프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항상 작동하진 않았다면서 제재는 외교적 노력의 보충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 가입을 추진해온 타이완이 이 기구로부터 총회 참석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정부가 다음 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이카오 총회에서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자체가 무산됐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타이완의 이카오 가입 또한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극도로 불공평한 대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현재의 중국을 유일한 합법 대표로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유엔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은 이카오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바딤 프리스타이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은 2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스크 평화협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제재가 없다면 러시아가 협정을 지키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스크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지난해 2월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타이코 차관은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은 다음 달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키프로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등 친러시아 국가들은 내년 1월까지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거나 아예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물품 배송업체인 미국의 UPS가 무인기를 배달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UPS는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에 무인기를 이용해 상용 배달이 가능하도록 시험하기 위해 로봇 제조업체인 사이피웍스 측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22일 시작된 무인기 시험 운항은 마블헤드를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 약 5km 떨어진 칠드런스 아일랜드까지의 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사도 창고 재고 정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무인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북한 측 협력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올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나라들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유엔 안보리가 23일 전 세계 각국이 핵실험을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들의 표결 결과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채택 20주년에 맞춰 통과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표결을 전후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is a challenge. To this council's leadership, it is a challenge to the norm.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의 지도력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도전, 그리고 국제 안전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이런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각국은 핵실험 금지와 핵전쟁 위험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체제의 핵실험 탐지와 검증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CTBT 체제 하에는 337개의 핵실험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대표는 지금까지 핵폭발 실험을 중단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북한만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condemn the recent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which as well as going agains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treaty.
영국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대표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strongly condemns these tests by North Korea and continues to demand North Korea to stop these provocations.
일본 대표는 또 안보리는 유엔 헌장 41조에 근거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우크라이나, 앙골라, 뉴질랜드 대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CTBT를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CTBT는 어떠한 형태나 규모 장소에서의 핵실험도 금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 회원국 183개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8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CTBT에 서명했지만 아직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0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인 38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 should close the loopholes in that resolution and further expand and reinforce existing sanctions measures.
윤 장관은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더 나아가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21세기는 물론 핵 확산 방지 체제에서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며 탄도미사일 역시 열흘에 한 번꼴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반복된 도발, 그리고 안보리의 결의와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행위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는 물론 유엔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Therefore, I believe it's high time to seriously reconsider whether North Korea is qualified as a peace-loving UN member.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오늘 평양의 핵 야망을 꺾지 않으면 내일 후회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action. Firs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mechanisms must take more robust measures.
북한의 인권 침해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고 행동을 취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접근할 것과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확고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기구의 권위를 훼손한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북한이 위협한 도발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call we heard from the ROK was a natural result of the DPRK's continued dangerous provocation.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3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거듭 경고해온 국제 시스템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s actions undermine the credibility and author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that has repeatedly warned the DPRK to abandon.
해덤스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호전적 행동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강력한 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가진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이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안보리 결의에 허점이 있고 한국은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지적한 틈새에 대해 민생 예외 조항이나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 있는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보다 강화된 대북 제재 방안이 새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으로부터의 민수용 광물 수입과 대북 원유 수출의 제한 강화, 전략물자 금수 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본부장은 중국 측과 북중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두 나라는 북한 5차 핵실험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홍샹그룹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홍샹그룹 조사에 대해선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미한중 3자 협의 가능성이 중요해졌다면서 중국도 3자 협의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원하는 제재 수위에 찬성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진일보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북한 정권에 위협을 가할 만한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양대학교 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건설적 포용 정책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즉 보다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엔 동의하겠지만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협력은 지속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민생이나 일반적인 경제적 교류라든가 협력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김홍균 본부장은 우다웨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북한으로 가는 대북 거래 물품의 육로 수송 금지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은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라 홀게이트 오스트리아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이딴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 핵실험과 2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 확대하고 있는 것도 깊이 우려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홀게이트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안보리가 20여 년 동안 부과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꿔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새로운 조치들을 개발해 적용하기 위해 동맹국,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어떤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비핵화가 미국과 동맹국,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북핵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파나마 정부가 편의 취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북한 선박의 파나마 선적 취득은 앞으로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해양 분야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이 파나마 정부의 등록 자료에서 지워졌다고 명시해 사실상 편의취적 방식으로 파나마 선적을 취득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록을 취소당한 북한 선박은 적어도 3척으로 추정됩니다. BOA가 대북제재 1718위원회의 연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광해호와 양각도 9호, 우리스타 2호 등 북한 선박들이 파나마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양각도 9호와 우리스타 2호는 현재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채 중국 다이렌 등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선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몽골 정부는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계약도 종료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5월 BOA에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두 척이 더 이상 자국 선박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결정이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차원인지 북한 당국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었습니다. 파나마는 선박 등록 취소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을 출발한 선박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예정이라고 이행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선박들은 파나마 항구 입항은 물론 파나마 운하 통과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대륙 중간에 만들어진 운하를 보유한 해양 강국으로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전 세계 해양 교역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를 억류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군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무력 시위에 반발해 서울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향한 북한의 폭주를 경고하기 위해 지난 21일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두 대를 군사 분계선에 근접 비행시키며 무력 시위에 나선 데 대해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B-1B를 계속 북한 상공에 띄우며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도발의 본거지인 괌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또 박근혜 한국 정부의 이른바 북수뇌부 제거 망동이 청와대 완전 괴멸을 낳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폭탄이 청와대와 서울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잿더미와 같은 극단적인 용어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자멸의 길로 북한이 갈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서는 상생의 길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 대변인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이런 태도의 변화 없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입장 자료를 내고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이 서울 잿더미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앞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해서도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공개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평양을 초토화하겠다는 작전에 대해 서울 불바다나 걱정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북한이 이처럼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남한을 이제 공포로 좀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뭐 또 이를 통해서 남한 내에서 어떤 남남 갈등이라든가 국론 분열이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이런 위협은 한반도 정세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에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저 뭐 미국 때문에 핵이 개발되고 지금 전쟁 위협이 높아졌다 이런 걸 이제 자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의 상황의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기 위한 말폭탄이지만은 또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미국 책임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위협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 노골화되고 있는 데 대해 대선 국면에서 북핵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기문 총장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71차 유엔 총회 개막 이틀 만에 20여 개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정도로 국제사회와 북한의 대결 구도가 굳어졌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 등 3개 분야에 265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2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의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10월 31일이며 지원 금액은 총 265만 달러입니다. 국무부는 먼저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16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이나 기존 콘텐츠 획득,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수감자 명단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또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업 등이 꼽혔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도 5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 부문당 약 2개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240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치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AO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AO는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 수확에 도움이 됐다며 8월 말 함경북도에 수재가 있었지만 피해 농지는 2만 7,400 헥타르로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북한 측 협력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올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려링크의 수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협력회사인 고려링크의 순자산이 2016년 상반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와 협력해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최근 발표한 오라스콤의 올해 상반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올해 6월 31일 기준으로 약 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년 만에 약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약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35% 줄었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면 고려링크가 올 상반기에 8,500만 달러의 이익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라스콤의 상반기 회계 보고서에는 고려링크와 관련된 오라스콤의 상황이 상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자회사에서 협력회사로 바뀌었다며 그 이후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영업이익 외부 반출 불가 그리고 북한 내 경쟁업체의 등장 등을 들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 내 또 다른 손전화 사업체를 합병하려 했지만 합병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북한 정부와 합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이 합병이 무산되자 자회사였던 고려링크를 협력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억 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계보고서는 오라스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 정부와 오라스콤 측이 합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고려링크와 다른 손전화업체 사이에 신규 가입자를 공평하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익을 외부로 송금하는 일 등 오라스콤이 당면한 현안들을 우선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오라스콤 측이 북한 당국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있고 또 새로운 대북 제재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기독교 연대가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23일 발표한 전면 거부,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고 현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통상 비밀리에 예배를 본다며 하지만 적발될 경우 구금되고 이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성폭행 등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좌제 정책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친척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불교와 천도교, 모속신앙 같은 종교들도 다양한 억압과 차별을 당하지만 기독교에 비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가장 큰 탄압을 받는 이유는 외국 종교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이 간첩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에 4개의 교회가 있지만 이는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세계 기독교연대 벤 로저스 동아시아 팀장은 북한에서는 김씨 왕조에 대한 전적인 충성 외에 다른 신앙을 따르는 것은 죽음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조명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은 특히 중국 당국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소개하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 같은 현상이 철도와 도로가 파괴돼 식량 유통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에서 현재 입쌀 1kg의 가격은 약 8,000원, 옥수수 1kg은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수해를 입기 전인 지난 8월 말 쌀값이 4,300원, 옥수수가 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식량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또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다른 물건값도 덩달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RFA는 예상했습니다. RFA는 수해 복구가 길어지면서 쌀과 다른 물건값의 상승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란드 노동감독원이 올해 폴란드 내 기업 15곳을 방문해 북한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노동 조건 실태를 감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의 야로스와프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최근 바르샤바에서 RFA 기자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노동감독원은 노동 휴식 시간이나 휴일 준수 또는 노동허가증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이나 일터에 배치되는 경우 추가 근무수당을 비롯해 임금을 제때 지불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 고용 회사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국가노동감독원이 추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건설업에 가장 많은 180여 명이 고용돼 있고 과일과 야채 등을 생산하는 농업 분야에 140여 명, 조선소에 100여 명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에 출입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가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북한 방문을 위해 입국 비자를 신청하면 평양의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10여 개 유관기관들이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어야 입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선 경제특구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입국 비자는 중앙의 관리들이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라선시에 파견된 유관기관들에 의해 처리된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RFA는 라선 경제특구를 자주 오가는 한 중국인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라선 특구 방문은 평양 등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보다 비자를 받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로 여권에 한국을 방문한 흔적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북한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왔지만 라선 특구 때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라선 특구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평양 등 다른 북한 지역으로는 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같이 라선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절차를 비교적 단순화한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RFA는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을 답습해 권력을 공고했다고 미국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은 김정은 체제의 비이성적인 모습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방식을 분석한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한 숙청으로 권력을 안정시켰다며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방식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인들의 존경을 받는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하고 활발한 현지 지도를 통해 서민적인 풍모를 내비칠 뿐더러 장마당을 허용하는 등 실용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김 국무위원장도 그동안 100명이 넘는 고위 관리들을 처형 또는 숙청하는 등 잔인한 면모를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노련한 독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세웠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친과는 달리 국정 운영을 군에서 당 중심으로 돌려놓았고 17년 집권 기간 단 한 번 목소리가 방송에 나갔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외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군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은 경제와 핵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병진 노선을 내세웠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핵무기 개발을 원조와 협상 방안으로 이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군부 장악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위협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외부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무기로 주변국을 수시로 위협하고 한국을 공격하는 김정은 체제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미치광이 짓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문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호전성은 언제든 공격받거나 붕괴할지 모르는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 직전의 긴장이 유지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는 충돌 등 오판을 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최대의 민간 통일단체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창설 35주년을 맞아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또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전국대회를 선언합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이 약 5천여 명의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창설 35주년 기념 통일 준비를 위한 2016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민족통일중앙회는 지난 1981년 결성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탈북민 후원과 지원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준비사업과 통일포럼 및 강연회, 청소년 통일교육 등 안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이정익 의장입니다.
1981년에 창설이 돼서 지금 35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통하고 같습니다.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평통은 헌법이 정해져 있는 의장이 대통령이시고 우리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대북관계,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서울시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17개 시도협의회에서 모인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 관련 운동들을 소개하고 여러 지역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명사들 데려다가 강의도 듣고 어른들 모셔서 잔치도 해드리고 또 뭐 연말에는 또 독거 노인들도 돕고 또 장학금도 한두 명씩 추천해서 장학금도 주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우리 단체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다 통일을 원하니까 통일이 뭐 앞으로 언제 될지는 잘 모르지만 미리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뭐 그냥 이렇게 전국대회도 오고 도대회도 가고 또 군대회도 하면서 어르신들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는 것도 있고 불안하면서도 그지? 파업하면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임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정보 교환도 하고 아무래도 이래 함으로 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보태면 안 될까 이래 싶어서 그래 하고 있죠. 내 자녀들한테도 가서 이야기하고 분산되는 게 조금 이렇게 모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안 생기겠나 이런 제 조그만 내 생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라.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핵 폐기 촉구와 안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 또한 국민 화합이라는 세 가지 내용의 결의문 낭독으로 회원들의 의지를 다졌고 통일 준비를 위한 국민 대통합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명 좀 해주고 가세요. 아니 이름 쓰고 어디서 오신 거 그만 쓰면 됩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우리 핵무기 만들지 말고 좋게 살자는 뜻이죠. 이제 편안하게 살자. 우리 단체에서 뭐 다 모아가지고 통일부로 이제 가지요 얘가.
해병대 전우회 등 유관 단체들에서도 나와 통일을 함께 염원했습니다.
여기 내부 안내 받았어요. 봉사 있으면은 저희가 자원봉사니까 와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통일이 돼서 살기 좋은 우리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상들이 다르니까 통일이 된다 해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나라 사랑하고 또 민족 통일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정말 북이고 남이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날 대회에서는 민간통일운동에 공이 큰 120여 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정부표창, 민통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앞으로도 통일준비사업과 지역맞춤형 통일운동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의 이정익 의장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의 정부를 보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확 뚫려가지고 우리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에 뒤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24일은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4도 예상됩니다. 계속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흐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1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중해에서 침몰한 난민선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6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지난 22일 전복된 난민선 인근 해역에서 23일 현재까지 162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사망자 중 상당수가 수영을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집트 정부는 추가 사망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이집트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다 이집트 라시드 마을 해변에서 동북쪽으로 12해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복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당시 선박에 450명이 탑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들은 최대 600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조된 인원은 163명으로 알려져 여전히 많은 수의 난민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러시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평양뿐 아니라 중국은 물론 일정 정도는 러시아의 이해도 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을 대폭 늘리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계획에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가입을 추진해온 타이완이 이 기구로부터 총회 참석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은 타이완 정부가 다음 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이카오 총회에서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참석 자체가 무산됐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타이완의 이카오 가입 또한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극도로 불공평한 대우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바딘 프리스타이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은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스크 평화협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제재가 없다면 러시아가 협정을 지키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스크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지난해 2월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스타이코 차관은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파기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키프로스와 이탈리아, 헝가리 등 친러시아 국가들은 내년 1월까지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거나 아예 중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군이 23일 히말라야 분쟁지 카슈미르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북서부 소폴의 지역에서 군 호송 차량에 돌을 던지며 공격한 시위대에 군인들이 발포해 한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은 숨진 남성이 당시 자신의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이곳을 지나던 군인들이 차 안에서 그에게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군과 충돌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 지역 주민들이 23일 대규모 공습 사실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감시단은 이로 인해 적어도 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는 전날 미국과 러시아가 추가 휴전의 합의에 실패하자 알레포에 대한 새로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격자들은 알레포의 시리아군 헬리콥터와 러시아 전투기들이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 공습 작전이 지난 21일부터 강화된 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지역과 화이트 헬멧으로 알려진 자선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물품 배송업체인 미국의 UPS가 무인기를 배달 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시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UPS는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에 무인기를 이용해 상용 배달이 가능하도록 시험하기 위해 로봇 제조업체인 사이피웍스 측과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22일 시작된 무인기 시험 운항은 해안 도시 마블헤드를 출발해 대서양 건너 약 5km 떨어진 지점까지 배달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